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어린이는 미래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장래에 비전이 있으려면 우리의 어린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너무 어리다. 그리고 내 아이는 영원한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도 30대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세월에 보았더니 우리는 50대, 60대에 와 있고 아이들은 벌써 장성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금방 미래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대를 젊은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그 인생을 볼 줄 아는 분은 어린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양육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마약과 인터넷과 뭐 야동과 폭력과 도박과 알코올과 막 도둑질하고 막 즉흥적이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살아가는 세계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혈기 왕성합니다. 막 극단적이고 막 싸우고 사람 죽이고 막 악의 무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컴퓨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서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품성에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이 없고 그리고 극단적이 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사회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참으로 불행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라고 주었지 예, 어린애가 뭐야? 제가 뭘 한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학대하라는 의미로 자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7살짜리 아이 세제 머리에 붓고 찬물 퍼붓고 방에 그 목욕탕에 방치하게 해가지고 죽게 한 그 원영이 사건, 이게 한국판이라면 또 미국판 아동 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 씨 주택에서 2살짜리 남자아기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여서 묶여있고 3살짜리 여자아이는 문에 개줄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집에 10개월부터 13세까지 8명의 아이들이 방치되어진 채로 밤새도록 울어대서 경찰이 가보았더니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모 체포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아동시설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처럼 자녀들,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지금의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인격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었을 때 링컨처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심성곱게 자라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이 사회의 주인은 여러분을 금방 물러갑니다. 우리는 늙어서 사라질 존재들이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아이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 주신 그 재미있는 귀한 영생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런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당장에 빨리 가세요. 막 화를 냈어요. 그 사실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정말 노했어요. 이놈들이, 너희가 내 제자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이 귀한 어린 생명을 어찌 너희가 무시하는 거야? 내게 오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여주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해 주었다. 예수님은 아이에 대한 분명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막 싫다고 막 찬물 끼얹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귀찮다고 개줄에 묶어서 방에 놓고 자기 놀러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자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위대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저도 그렇습니다, 후회를 많이 해요. 젊은 시절에 그걸 몰라요. 30대 40대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기를, 내게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정말 저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와 손주를 정말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정서적으로 때때로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도 보여주면서 그냥 컴퓨터 게임에만 찌들어가지고 그 아이의 막 영혼이 피폐하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그 누구도 품에 안고 머리 막 안수하고 축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심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막 대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에게 넣어주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아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다. 우리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영화 리들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좀 제대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미숙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애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아빠가 그 친구가 되어주면서 항상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평발이라서 군대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불행히도 필리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을 거라라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의 친구와 같은 아버지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믿으면 너희의 아버지도 너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바닷가에 가서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 일본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아버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일본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기 가서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막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어린아이는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이 리들보이였습니다. 이 아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넣으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온 식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회가 될 때에 그 사회가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졸업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아이가 많은 학생들 속에서 행진해서 이제 저 단상으로 올라갈 때 저의 눈은 또 제 아내의 눈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한 아이에게만 집중해가지고 딸이 어디로 가는지 연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부모는 자녀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에게는 서로를 알아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넣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은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피해를 입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을 그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사랑이 그 속에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love, love입니다. 그러면 love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love. 여러분이 항상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L은 listening입니다. listening, 들어주는 것.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줄 때 긍정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반발하려고 여러분의 충고 들으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잘 들으면서 위로를 주고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순간에는 옳다 옳다 하면서 권면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 그 말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는 무엇입니까? Overlooking. 사랑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잠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을 덮어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는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 하면서 그것을 따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주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를 줘야 되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세리마태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겠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진실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눈 감아주고 시편 새벽 설교하다 보면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고 갓난하고 병든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버루킹,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눈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LOV, V는 무엇입니까? Valuing.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가 바로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너희하고 상대 안 해 하면 끝나버릴 사람들, 그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 범죄자들,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혀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전과자야,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하면은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소명이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너희들도 다시 건강하게 살아야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그들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가페의 심오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에 그 가치를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뭐 빈부격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뭐 있는 자나 없는 자 똑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무엇입니까? Expressing,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L은 Listening,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O는 Overlooking,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V는 Valuing,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expressing,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인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죠. 그냥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만 하면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만큼,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You can give without loving,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주는 것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줄 수 있어요. 그냥 사랑 없이. 그러나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 표현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다음 주가 어머니 날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셔야겠죠. 저희 친구가 이번에 그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울렛을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이거저거 보더니 뭐 비싼 거 사지도 않고 이렇게 자그마한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에게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이 많이 있을 텐데 아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가서 주면 아주 좋아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봐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살 때의 기쁨, 또 줄 때의 기쁨, 또 받는 자의 기쁨,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어머니 주일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말은 그러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랑은 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잘 주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첫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땅 치면서 기쁘게 인도하면 그 다음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사실 뭐 여행 코스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을 받았어요. 계획은 다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놀랍게 좋아있게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 전에는 그냥 부정적이고 인생이 막 힘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육신도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몸이 찌뿌둥하고 그저 그냥 목이 칼칼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했더니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목숨이 두려웠는데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완전히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잡고 때릴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드려야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1899년 12월 26일에 스코필드 박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일은 그에게 명확한 회심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갑자기 축복이 나에게 번개처럼 임하였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능력에 굶주려 있었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야 한다. 한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뉴욕의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황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계속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식으로 가득 찼고 나의 가슴에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듯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내가 회심한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D.L. 무디는 세계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인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모시고 오시면서 아침에 모시고 오면서 우리 늙었을 때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밝은 의식으로 모세처럼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텐데 그게 정말 얼마나 바람직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 됐다 와라 하니까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